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일 러시아가 곡물 수출로 허용하지 않으면 전 세계 수백만이 굶주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행사에 보낸 녹화 연설에서 그것은 불행하게도 수십 개 국가가 물리적인 식량 부족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아조해의 마리우폴항과 터키의 오데사항을 포함해 주요 항구를 차단하면서 2천만 톤 이상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전례가 없는 기아와 가난의 파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파도는 다른 위기들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남부 곡창지대에서 1억 달러 상당의 50만 톤 곡물을 약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8일 자국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시 중인 특별군사작전이 계획에 따라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실리 레벤자 대사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확실한 것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 누구도 그와 같은 계획을 3일 또는 일주일 안에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벤자 대사는 관련 계획들은 당초의 군사계획의 기초에 구상됐으며 물론 최전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소의 전술적 변화도 당연히 있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모든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행정구역 해방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대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말 대신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전쟁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이 러시아의 주식 또는 채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투자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재무부가 6일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러시아로부터 신규 또는 기존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미국 언론은 지금까지 미국 국민들이 2차 시장에서 손이 바뀐 러시아의 주식이나 채권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미국민들은 여전히 러시아의 주식과 채권을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의 국한에 파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금융자산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재무부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제재를 가했지만 주식과 채권 거래는 막지 않았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유통되는 러시아 정부와 기업의 채권 규모는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을 방문한 프랑스 애외 대표단이 9일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습니다. 대표단 단장인 조엘 게리오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신타이완 분과위 부위원장은 차이 총통에게 압제자에 반대하고 타이완의 자유를 진전시키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차이 총통은 이날 프랑스 의회 대표단에게 타이완의 고도의 기술에 기반 경제와 유럽연합 이후 국가들 간의 강한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우리는 타이완과 프랑스가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의회 대표단은 13일까지 타이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우리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자국과 외교적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타이완과 어떤 형태의 공식적 그리고 정치적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이 타이완 내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을 피하고 양자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의 해군 함정 부품과 관련 기술 등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군수 분야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는 8일 성명을 내고 타이완 측의 요청에 따른 관련 거래에 대한 국무부의 승인 직후 예외의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관련 거래의 범주는 기밀 취급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는 선박 또는 선박체계의 예비 또는 수기품 등을 포함해 고급과 기술적 지원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한된 구매는 수해 당사자의 수상함대 운영의 지속성에 기여하고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국방부는 관련 거래가 한 달 이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타이완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이번 거래 승인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최근 빈번하게 목격하고 있는 해상과 공역상의 중국 군함 활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팔기로 합의한 부품들은 우리 해군 군함이 적절한 장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실제 전투준비태세 임무에 필요한 요구사안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9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괌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중국의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전화협의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최고는 16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관측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이 이를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지만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전망과 관련해 우리는 계속되는 핵실험 가능성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기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동향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We're also watching very closely the continuing possibility of a nuclear test to which we would also have a robust response.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강력하고 확고하며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즉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면 외교에 기꺼이 열려 있으며 한국, 일본 등 동맹들에 대한 완전하고 확고한 방위 약속도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취한 입장이고 옳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며 또 앞으로도 지속할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선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not heard from North Korea. We continue to obviously monitor.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이 단행해온 실험을 분명히 주시하고 대응한다면서 북한의 행위는 우리의 한국, 일본과의 동맹의 힘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일부 발사에 대응해 한국, 일본 이들 모두와 연합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괌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이번 배치가 태평양 공군폭격기의 임무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역내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태평양 괌에 배치됐다고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7일 VOA에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B-1B 폭격기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고 동맹 파트너, 합동군, 그리고 태평양 공군 폭격기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괌에 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폭격기 배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위기 또는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와 훈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전략폭격기의 괌 배치가 대북 억지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엔 전략폭격기 B-1B가 제공하는 치명적인 장거리 타격 능력은 대등한 수준의 강대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군사공격에 따른 잠재적 이득보다 그 대가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믿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폭격기의 임무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불확실한 세계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미군의 신뢰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태평양 공군은 계속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이고 준비된 전략적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6일 트위터에서 B-1B 폭격기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폭격기 전략순환 배치 임무의 일환이자 역내 태평양 공군사령부의 훈련 지원을 위해 괌에 배치됐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B-1B 폭격기들이 괌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두 대와 함께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를 위한 공중연합훈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7일 보도자료에서 B-1B가 지난 3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실을 확인하며 이 폭격기가 동맹 파트너 합동군과 함께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인 B-1B 랜서는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B-1B 랜서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의 동해상 국제공역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은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B-1B의 괌 배치를 북한에 대한 또 다른 무력 시위로 풀이했습니다.
They are only capable of conventional weapons. Nevertheless, with regard to North Korea, the B-1B could deliver a lot of conventional weapons.
베넷 연구원은 B-1B에 많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평가하고 중대한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미한 연합훈련이 잇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한 공군은 7일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동원해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무력 시위 비행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한 해군은 지난 2일부터 4일 동안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항모 강습단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두 나라가 양국 연합훈련에서 핵추진 항모를 동원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 후 미한의 신속한 대응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마침내 진짜 동맹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h, I'm so grateful we finally have that kind of cooperation. I think it's wonderful that the U.S. and South Korea now are really acting like allies.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북한에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미한 동맹을 훼손하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협력을 강화할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태평양 함대는 7일 괌 해상 등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등이 동원된 대규모 용감한 방패 훈련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함대 공보실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6일부터 17일까지 제9회 용감한 방패 기동 훈련이 진행된다며 이 훈련은 미군의 상호 운용성과 해상과 공군, 우주군, 지상과 사이버 공간 등 다영역 통합과 합동 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U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8일 북한이 점점 더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동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홀케이트 대사는 이날 IAEA 정기이사회 북한 관련 논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비확산 체제에 가하는 심각한 위협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폭발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가능한 한 조속히 국가 핵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북한 당국의 지난달 발표에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영변의 핵분열 물질 생산 시설의 가동과 일치하는 움직임 등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IAEA 사무총장의 2021년 총회 보고에 대해 더욱 우려하고 주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이 올해 초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6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한 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설명한 미사일 등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홀케이트 대사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진전이 제기하는 위협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초점을 맞춘 외교와 대화의 시급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홀케이트 대사는 지난해 9월 IAEA 총회는 북한이 이런 불법적인 활동 중단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런 도발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포함해 영변 단지와 다른 지역 등 북한에서 계속되는 핵활동 징후는 EU의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매우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1년 9월 이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해양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시험을 포함해 전례 없이 많은 불법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나타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즉시 자제하고 모든 유형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완전한 유예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무기 국가로서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와 IAEA의 포괄적인 안전 이행 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 의정서를 이행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핵무기,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 위협에 대처하는데 국제사회가 단결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물품 혹은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보 달성을 위해 모든 관계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면 IAEA의 북한 복귀를 촉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북한이 대화 재개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6일에서 10일 일정으로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 안전 조치 이행 문제도 이란 핵 문제와 함께 주요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6일 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이후 북한 핵시설에 접근하지 못한 채 고해상 상업위성을 활용해 북한 핵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외교부의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류샤오밍 중국정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유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의 북핵수석 대표인이들은 협의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측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본부장의 발언은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추진된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류 대표는 한반도와 영내 정세 안정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지난달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 무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규탄하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새 대북 결의가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성토했습니다. 제프리 드 로렌티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정무담당 선임 고문은 8일 유엔 총회가 안보리의 대북 결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개최한 회의에서 북한은 오래되고 위험한 확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해 모든 회원국이 연합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 has a long and dangerous history of proliferation. It could not be more important for all member states.
이어 북한이 올해 초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6발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 극초음속 활공체라고 주장한 미사일 2발, 그리고 전술핵 운용을 위한 이른바 신형 전술 유도무기 2발 등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한 해 동안 북한이 발사한 것 중 가장 많은 것이고 지금은 6월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발사들은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유엔 안보리는 3월 24일 이뤄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새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는 지난 4월 26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특정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해당 상임이사국이 총회에 출석해 반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76차 유엔 총회 결의 262호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엔 총회 결의 채택 후 첫 거부권 행사 사례인 대북 결의안을 주제로 이날 회의가 개최된 겁니다. 드 로렌티스 선임 고문은 이러한 도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의 도발을 묵시적으로 승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n response to these provocations, China and Russia cast vetoes that gave the DPRK an implicit.
이어 결의안 채택에 실패한 지 불과 9일 만에 북한은 8발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정도로 대담해졌다면서 8발은 북한 역사상 단일 발사로는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건 북한이 잠재적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일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드 로렌티스 선임 고문은 오랫동안 안보리는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단합되어 왔다면서 2006년 이후 북한과 관련해 추진된 다수의 결의가 안보리 이사국들의 협의와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채택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For a long time, the Security Council has been united on the question of non-proliferation in the DPRK.
아울러 대북 결의는 작동했었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제재 조치는 분명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의가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해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드 로렌티스 선임 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발표를 마친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동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올로프 스쿠그 유엔 주재 스웨덴 대사는 유럽연합을 대표해 낭독한 성명에서 제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안보리가 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란 점을 강조한다면서 제재는 북한이 위험한 현재 행동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Let me underline that sanctions are an essential instrument at the Security Council's disposal in order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이어 일부 나라들은 우리가 북한 주민의 곤경에 무감각하다는 믿음을 심으려고 하지만 다시 강조하자면 국경을 폐쇄하고 인도적 접근을 제한하는 건 북한 정권이며 새 ICBM을 포함해 무기 프로그램에 국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북한 정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일각에서는 안보리의 침묵이 북한의 자제와 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Some have argued that the Security Council's silence would induce restraint.
또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대화와 평화 요구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다와라 기요시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안보리의 무대응으로 국제사회 비확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Second, non-proliferation. North Korea has its own track record of exporting its weapons and technology.
북한은 무기와 기술을 제3자에게 수출한 전력이 있는 나라며 강력한 안보리 조치의 결여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포함한 세계 비확산 체제를 해칠 뿐이란 것입니다. 오다와라 부대신은 북한이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이자 최근 핵무기를 억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암시한 사실을 지적하며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코스타리카와 브라질, 폴란드, 알바니아, 프랑스 등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새 대북결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규탄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등은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선 비판을 하지 않은 채 오직 미국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2018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등 미북 관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한반도 정세에 중대하고 긍정적인 전환을 가져왔고 비핵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줬다며 하지만 미국 측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is has led to a significant and positive turnaround in the peninsula situation and represents
그 대신 대화에 대한 공허한 구호를 외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전략적 인내와 최대 압박이라는 낡은 길로 되돌아갔다는 주장입니다. 장준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중국은 제재 결의안이 아닌 의장 성명을 추진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국 상당수가 의장 성명을 인정하고 승인했지만 미국은 오직 제재 결의만을 밀어붙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장진 대사의 이 같은 발언과 달리 미국이 추진한 당시 제재 결의안 역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이사국의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북한도 유엔 총회 단상에 올라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에 대한 5월 26일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주권과 생존과 개발 권리를 빼앗으려는 미국의 불법적인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Draft sanction resolution against the TPRK, which has been put to the vote as a security council.
아울러 북한은 자주 국방력과 현대화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무기 실험을 해왔다며 모든 실험은 북한 영토와 상공, 영해 내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됐고 이웃 국가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즉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했습니다. 7차 핵실험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어떤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8일 소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 조용원, 최룡해, 박정천, 리병철과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 총리가 상무위원 중 가장 먼저 호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은 통상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순으로 호명해 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당 중앙위 부서 실무자들과 성과 중앙기관, 도급 지도적 기관, 시, 군 중요 공장, 기업소 책임자들이 회의를 방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원회의는 통상 중앙위 후보위원까지만 참석하는데 확대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참가자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김덕훈 내각 총리에 대한 호명 순서 변화나 말단 간부들의 참석 등은 이번 회의가 급속하게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코로나 확산세 또 자연재해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 건설이 더 시급한 과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대회의 형식으로 해서 경제 주체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 경제 건설 관련된 그런 목표를 다시 점검도 하고 또 격려하고 또 필요하면 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힐 가능성, 이게 이제 많이 엿보이는 거죠.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토의 의정들이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의 부강 발전과 인민 복리를 위한 역사적 투쟁에서 맡고 있는 중대한 책무를 깊이 자각한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전원회의 확대 회의는 의정 토의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2일 당 정치국 협의회에서 6월 상순에 제8기 제5차 당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 연말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올해 국가정책 집행 실태를 중간평가하고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신종 코로나 대응이나 민생 문제 이외에도 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력 강화와 대외정책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게 2018년 4월 당 전원회의에서였다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미 올 초 ICBM 발사로 사실상 깬 모라토리엄의 공식 파기 선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라토리엄의 공식적인 철회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자체가 한미한테는 상당한 압박이 되거든요. 핵실험을 하기 전 단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전원회의는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결정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대미정책을 전환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대미 메시지가 나온다면 엄중한 국제정세를 내세워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원칙적 수준의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중한 국제정세에서 자위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로 핵실험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예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판단이 되고요.
박 교수는 또 이번 전원회의가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기 때문에 대남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국면을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생과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민심 동요를 막고 체제를 결속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 이런 부분들을 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전쟁 분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당 전원회의에서 강조하면서 그것이 전 인민들한테 퍼져나갈 수 있게 아마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모두 11번 열린 당 전원회의는 통상 하루 동안 개최됐지만 최근엔 분과협의회 토론 등이 진행되면서 4일에서 5일간 개최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 역시 이틀 이상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번 전원회의는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에 대한 미한의 경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열렸고 전원회의 직후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점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9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시기를 예단할 수 없으나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한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과 활동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0일에서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기간,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샹그릴라 대화 중 있을지 모르는 핵실험 대비 계획은 확실히 마련됐다면서 미한 회담뿐만 아니라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계획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핵실험이 일어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은 북한이 올 초부터 지난 5일까지 방사포를 제외한 탄도와 순항미사일 33발을 17차례에 걸쳐 발사한 데 들어간 돈이 재료비와 인건비, 기타 비용을 합쳐 모두 5천억 원, 미화로 약 4억 달러에서 8,125억 원, 약 6억 5천만 달러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방연구원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 미사일 발사 비용 추계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금액이 신종 코로나 화이자 백신을 2천만 번에서 3,250만 번 맞을 수 있고 평양 쌀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51만 톤에서 84만 톤의 쌀을 살 수 있는 액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무 교수는 이번 전원회의가 경제와 민생에 방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핵과 미사일 다양화, 고도화를 위한 연이은 무력 도발은 민생고를 한층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최영삼 대변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취임한 후 처음이고 방미 기간 블링컨 장관과 취임 후 첫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13일 박 장관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공동 관심사를 심도 있게 협의하자며 초청 의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21일 개최된 미한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유엔은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한 장기간의 국경 봉쇄 조치에 따른 북한의 식량난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은 국경이 막히고 신종 코로나까지 발병한 상황에서 모내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8월부터는 식량난이 더 악화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을 식량 상황 불안정에 관해 면밀히 감시해야 하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들 기구는 8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각국의 식량 안보 상황을 평가한 긴급 식량 불안정 조기 경보 분석 공동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지난 5월 첫 신종 코로나 확진 사례가 확인됐으며 신종 코로나에 따른 장기간의 국경 봉쇄 조치와 심각한 인도주의적 접근 등 제한 조치로 인해 식량 안보와 영양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이 같은 국경 봉쇄로 식량 불안정 및 영양 데이터 갱신이 불가능해 방법론에 기반한 비교 평가가 허용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얀마와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정보 부족으로 기근 경보 국가로 지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세계식량계획도 2021년 기근 대응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 국경 봉쇄 조치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국경 봉쇄로 마지막 대북 식량 배분 시기가 2021년 3월이었다며 북한 내 식량 재고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WFP는 대북 식량 지원 활동과 평가 등을 소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3월 마지막 식량 지원이 이루어졌다며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영양 강화식품 891.5톤과 식량 4,970톤을 지원해 북한 주민 56만 6,866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 WFP 평양 사무소장마저 떠나며 북한에 남은 유엔기구 직원이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농업 전문가들도 장기간의 국경 봉쇄에다 신종 코로나 발병까지 겹친 현 상황을 감안하면 오는 8월쯤부터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 계속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올해는 한해 농사 출발부터 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6월 초순경에는 사실은 이제 예년 같으면 다 모내기가 끝이 나야 할 상황이거든요. 첫째는 이제 그 북한의 기상 상황이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았던 그래서 물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게 가장 이제 첫 번째 요인인데 오늘 보면은 북한 전역 뭐 27개 이제 기상 관측 지점이 있는데 평균을 내 보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년에.
특히 6월 추수하는 밀과 보리는 봄 가뭄에 취약하다고 권 원장은 덧붙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모내기철인 5월 북한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발병자가 나온 것도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큰 도시에 있는 그 주민들은 그 모내기철이 되면 그 모내기 지원을 나가야 되거든요. 평년 같으면은. 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주민이 이제 농촌 지역으로 지원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각 그 행정 구역마다 다 차단을 시키는 바람에 경계선을 갖다 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평양 안에서는 뭐 농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평양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고.
권 원장은 이에 따라 이달 말 수확하는 감자나 보리, 밀, 이모작의 충분한 수확량을 기대하기 어려 보인다며 어떻게든 한 달 정도를 버틴다고 해도 그 이후로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김관호 박사도 이날 VOA에 국경봉쇄로 식량 수입 통로가 계속해 막혀있는 북한 상황을 미뤄 올해 식량 부족량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자재와 비료 공급이 계속 안 되는 상황에서 북한 식량 부족량은 누적되고 모내기철에 맞물려 북한 전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올해 식량 문제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김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만성적 문제로 꼽히는 농업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가뭄을 겪었던 것처럼 북한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뭄이 되면 뭐 양수기다 뭐 어떤 관계 시설이 정비가 되어 있어서 좀 나름대로 이제 재원 투자하면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는데 북한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뭔 얘기를 하더라도 농업 농수가 그 성장기까지는 어느 정도 물을 좀 많이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못하면 또 농사가 잘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크죠.
김 박사는 북한의 근본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확을 위한 농업영수 관계 체계 정비, 기계 장비 확대, 농업용 전기에너지 투입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북한 당국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페루 출신 엘리자베스 살몬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명자의 풍부한 국제형법과 여성 분야 경력이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제 인권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북한에 관한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지명에 실망감을 나타낸 전문가도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미국과 유럽, 한국 인권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차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최근 지명된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교황 정립 가톨릭대 법대 교수와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으로 함께 활동 중인 백범석 한국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7일 비오에 살몬 지명자의 전문성이 북한 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지명자가 유엔의 임무 중 하나인 새 디지털 기술과 인권 담당 의장을 맡았을 때 보고관 역할을 했던 백 교수는 그가 북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엔이 제기한 북한의 주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분야를 다룬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강단이 있으시고 국제인권법 학자기도 하고 또 활동도 시민단체들이랑 오래 하시고 그러셔서 그런 걸 잘 아시고 시민사회 목소리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잘 아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젠더 관련해서도 실은 굉장히 UN에서 리포트도 또 하나를 쓰셨고 쪽 활동도 하시고
백 교수는 특히 UN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내년에 공식 발표할 북한 내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관련 보고서 준비에서도 국제 형법 전문가로 전환기 정의 분야를 다뤘던 살몬 지명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형사 책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그 방향성을 계속 가고 실은 그래서 그 오럴 스테이먼트 하고 내년에 이제 보고서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런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관련해서 계속 좀 활동하신 분이 들어가신 거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국제법 변호사이자 법학 박사인 살몬 지명자는 국제인권법과 국제형법, 국제인도주의법, 전환기 정의 전문가로 페루의 진실화해위원회, 국제적십자사 저널인 국제적십자 리비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살몬 지명자는 특히 지난 2019년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장을 맡은 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가톨릭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여성에 대한 공평한 기회 촉진 등 여성 권리 신장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살몬 지명자가 유엔 인권 시스템과 업무는 물론 인도주의 분야까지 익숙하다는 게 매우 인상적이라며 특히 국제형법에 대한 전문성이 북한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e's an expert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transitional justice. She's been a legal advisor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살몬 지명자는 국제법과 전환기 정의 전문가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법률 자문을 맡아왔으며 이는 북한과 관련해 매우 유용하다는 설명입니다. 유엔인권기구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 범죄 등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후 책임 규명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연례 행사처럼 해마다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 역시 이런 책임 규명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살몬 지명자의 관련 경력이 도움이 될 것이란 게 많은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또 살몬 지명자가 국제적십자사와 오랜 인연을 갖고 있으며 북한 방문 의지를 밝힌 로마 가톨릭 교황과 직접 연결된 교황 청립 가톨릭대 교수란 배경도 향후 국제적십자사의 정치범 수용소 등 수감시설 방문조사 추진, 투명한 인도적 지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도 살몬 지명자가 본격적으로 임무를 시작하면 자신에게 익숙한 책임 추궁 등 전환기 정의와 여성 인권 분야에 먼저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성평등에 대한 살몬 지명자의 적극적인 관심은 김정은 정권의 끔찍한 여성 인권 침해 실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새 특별보고관 지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다만 살몬 지명자가 임무 초기에 타협을 위해서 북한 내부에 접근하려는 큰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ne concern with the special rapporteurs has always been that early in the mandate,
북한 정권은 궁극적으로 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내부 접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살몬 지명자는 이런 공경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인권 전문가는 앞서 BOA에 토마스 오야 퀸타나 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활동 초기 북한 방문에 대한 기대로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인권 기록의 성경책으로 불리는 COI 최종 보고서와 북한 내 인권 범죄에 대해 책임 추궁을 촉구하는 전임 보고관들의 보고서에서 출발하지 않고 다시 상황을 재검토하는 모습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 기독교 연대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은 살몬 지명자가 분명히 유엔과 인권에 광범위한 경험이 있고 특히 법적 전문 지식이 북한인권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그가 책임 추궁의 우선순위를 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훨씬 관심을 끄는 의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엘리자베스 살몬 교수 지명에 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불편해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살몬 교수를 비롯해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발표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 8명 모두 북한 인권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거의 전무해 실질적인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입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북한인권 전문가인 램코 브레코 교수는 살몬 지명자가 인권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훌륭한 학자지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자리에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지명자의 지원서는 다소 평범하고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며 너무 일반적이어서 북한이란 단어를 인권 상황이 열악한 다른 나라 이름으로 바꿔도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란 겁니다. 브레커 교수는 자신이 살몬 지명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과소평가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현 토마스 오이아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같은 부류의 특별보고관을 보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돕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관해 특히 인권 측면에서 계획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후보의 신청서를 보는 게 더 좋았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브레커 교수는 인권 분야에 김정은 정권의 협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새 특별보고관은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기록,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인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 역시 이번 살몬 교수 지명과 관련해 북한이나 사회주의 독재체제 경험이 없고 관련 연구 실적도 미미한 데 대해 우려한다며 이번 지명 배경엔 여성을 배려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엔 전 부차관보 등 여러 전문가는 새 특별보고관이 책임 추궁과 관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게 녹록하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며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가장 심각한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 폐쇄와 탈북민 보호 노력에도 전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북도는 새벽부터 함경남북도는 오전부터 그리고 황해도는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최고는 16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7도, 최고 24도. 남포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7도, 최고 25도. 신의주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17도, 최고 23도. 강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14도, 최고 25도. 해주 구름 많이 끼고 최저 17도, 최고는 23도가 되겠습니다. 개성은 구름 많고 최저 15도, 최고는 26도. 사리원,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2도, 최고는 20도가 되겠습니다. 함흥은 구름 많고 최저 13도, 최고 25도. 장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9도, 최고는 19도입니다. 해산,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0도, 최고 21도. 원산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4도, 최고 25도입니다. 삼지연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최저는 6도, 최고는 16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 바다 역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 있겠고 물결은 앞바다 0.5, 먼 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일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허용하자 공유하지 않는 데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행사에 보낸 녹화 연설에서 이것은 불행하게도 수십 개 국가가 물리적인 식량 부족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아조해의 마리오폴 항구와 흑해의 오데사 항을 포함해 주요 항구를 차단하면서 2천만 톤 이상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전례가 없는 기아와 가난의 파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파도는 다른 위기들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남북 곡창지대에 1억 달러 상당의 50만 톤 곡물을 약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8일 자국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시 중인 특별군사작전이 계획에 따라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확실한 것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 누구도 그와 같은 계획을 사흘 또는 일주일 안에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관련 계획들은 당초의 군사계획의 기초에 구상됐으며 물론 최전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의 전술적 변화도 당연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모든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행정구역 해방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조만간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말 대신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전쟁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이 러시아의 주식 또는 채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투자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6일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러시아로부터 신규 또는 기존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미국 언론은 지금까지 미 국민들이 2차 시장에서 손이 바뀐 러시아의 주식이나 채권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미국민들은 여전히 러시아의 주식과 채권을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이들에게 북한에 파는 것은 여전히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금융자산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지만 주식과 채권 거래는 막지 않았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유통되는 러시아 정부와 기업의 채권 규모는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을 방문한 프랑스 의회 대표단이 9일 상임위원 총통을 만났습니다. 대표단 단장인 조엘 게리오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타이 총통에게 압제자에 반대하고 타이완의 자유를 진전시키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타이 총통은 이날 프랑스 의회 대표단에게 타이완의 고도의 기술에 기반 경제와 유럽연합 EU 국가들 간의 강한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타이 총통은 우리는 타이완과 프랑스가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의회 대표단은 13일까지 타이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샤오리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자국과 외교적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타이완과 어떤 형태의 공식적 그리고 정치적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이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피하고 양자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의 해군 함정 부품과 관련 기술 등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군수 분야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는 8일 성명을 내고 타이완 측의 요청에 따른 관련 거래에 대한 국무부의 승인 직후 의회의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관련 거래의 범주는 기밀 취급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는 선박 또는 선박 체계의 예비 또는 수리품 등을 포함해 보급과 기술적 지원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한된 구매는 후에 당사자의 수상함대 운영의 지속성에 기여하고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국방부는 관련 거래가 한 달 이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타이완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이번 거래 승인은 우리나라 주변에 최근 빈번하게 목격하고 있는 해상과 공역상의 중국 군함 활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팔기로 합의한 부품들은 우리의 해군 군함이 적절한 장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실제 전투준비태세 임무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구체적인 부품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타이완이 보유하고 있는 주력 군함들은 대부분 미국 제조 또는 설계를 거쳤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라며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